성경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이번 공과 주제가 뭐죠? 원숭이가 사람이 됐습니다. 원숭이가 사람이 됐답니다. 과거에는 원숭이가 사람이 됐으면 어떻고 그게 사실이 아니면 무슨 관계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배우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엄청난 삶의 결실을 맺어가는데 큰 영향을 끼칩니다.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많은 청소년들이 신앙을 잃고 또는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상태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들에게 교회 다니는 학생들 수요를 파악해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회를 나간다고 거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목적 하에 만들어졌으며 피조물들은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을 세자로 줄이면 뭐죠?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즉 원소들이 생겨났고 그 원소들이 하나둘 모이고 뭉쳐지기 시작해서 생명체가 되었다. 즉 무생물에서 아메바가 되고 그 아메바들이 모여서 원생동물이 되고 그 원생동물이 진화하면서 무척추동물이 됐고 무척추동물이 진화하면서 척추동물로 그리고 이제 척추동물은 어류에서 양서류로 양서류에서 파충류로 파충류에서 조류로 조류에서 포유류로 그리고 포유류에서 여러 동물 중에 원숭이로 진화됐고 그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진화론입니다. 왜 이런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론을 전개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외형적인 닮은꼴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형적인 닮은꼴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도집회 때 많이 보고 있는 그림 자료 중에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이렇게 나란히 찍은 그 사진이 있잖아요. 얼른 보기에는 상당히 닮았습니다. 그리고 원숭이가 하고 있는 활동들을 보면은 사람이 하는 것을 거의 비슷하게 흉내내고 실제는 도구를 사용해서 농사도 짓고 또는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과일도 따고 뭐 심지어는 수상스키까지 즐기는 원숭이가 있다고 그러니까요. 거의 사람이 하는 대부분의 것들을 흉내내고 유전인자도 동일한 것들이 비슷한 것들이 많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됐다는 걸 점점 믿게 되고 또 그런 추측이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원숭이하고 사람의 유사성 때문에 원숭이에서 사람이 됐다고 한다면 사람의 신체 중에서 몇 군데를 좀 봐서 그 몇 군데는 원숭이보다 다른 동물들과 더 유사성이 많다는 것이 입증이 됐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원숭이에서 사람이 된 것이 그래도 맞을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심장. 사람의 심장하고 비슷한 경우가 동물 중에 돼지랍니다. 돼지. 돼지하고 사람 심장이 가장 비슷하기 때문에 심지어 미국에서는 돼지에게 떼어낸 심장을 심장 환자에게 이식해서 며칠간 생명을 유지한 그 보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장이 원숭이에서 출발해서 어디로요? 돼지로 진화해서 사람으로 진화됐을 것이라고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됐다는데 돼지하고 사람 심장이 가깝지 원숭이하고 가깝지 않기 때문에 이런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눈. 사람의 눈과 유사한 구조를 하고 있는 게 오징어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추론해볼 수가 있습니까? 원숭이에서 어디로 갔다가요? 오징어로 갔다가 사람으로. 그 다음에 사람의 젖 있잖아요. 젖. 사람의 젖과 유사한 것은 당나귀 젖이랍니다. 그렇다면 원숭이에서 누구로요? 당나귀로 갔다가 사람으로. 피를 보면 그 헌혈 해보셨습니까? 헌혈을 하면은 피를 뽑기 전에 일부 채취해서 혈액형 검사하고 일부 채취해서 황산동이라고 하는 용액 속에다가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이제 황산동 용액 속에 떨어뜨린 그 핏방울이 가라앉으면 헌혈을 받아주는데요. 뜨게 되면 헌혈을 안 받아줍니다. 뜨는 피는 뭐고 가라앉는 피는 뭐냐? 예, 우리 혈액은 비중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철분이 부족하면 뜹니다. 황산동 용액에 가라앉질 않아요. 자, 그런 피는 빈혈이 있는 피이기 때문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그 피하고 가장 유사한 피는 개구리랍니다. 그렇다면 원숭이에서 지금 유사성을 찾아가는 겁니다. 원숭이에서 어디로 갔다가? 개구리로 갔다가? 사람. 그리고 골격, 겉모습이죠. 골격은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이렇게 달라졌을 것이다. 외형만, 해부학적 구조만 본다면 상당히 복잡해질 겁니다. 원숭이에서 돼지로 갔다가 오징어로 갔다가 당나귀로 갔다가 개구리로 갔다가 이런 일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유사성을 가가지고 어디에서 어디로 진화됐다고 말하는 것은 과학 이전의 시대, 마치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논문을 통해서 자연 선택설을 발표했을 때는 세포가 무엇인지도 몰랐던 시절입니다. 세포가 어떻게 생긴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세포의 핵 속에 자식이 부모 닮는 유전 정보 설계도가 1000페이지 책 분량의 1000권의 책이 들어있다는 것을 현대과학은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그와 같은 이론을 그대로 믿는다면 마치 이런 예하고 비슷하지 않겠냐. 수박 있습니다. 수박. 수박 먹어보셨어요? 이번 구정 때 수박 드셨습니까? 수박은 어느 철에 나오죠? 여름에. 왜 여름에 나올까요? 하나님이 더울 때 먹으라고. 더울 때는 수분을 많이 필요로 하잖아요. 그래서 수박의 성분은 99%가 수분이랍니다. 그런데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은요, 몇 퍼센트가 수분일까요? 100%가 수분이에요. 그렇다면 99% 수분이 진화해서 100%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뭐가 진화해서 뭐가 됐다? 수박이 진화해서 구름이 됐단다 라고 하는 이야기나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됐단다 하는 이야기나 거의 비슷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요,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은 정말 터무니없는 이론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데 방해하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열매를 맺는 것을 빼앗고자 하는 사단의 작품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그렇게 진화된 것이 아니라 종류대로 되었다는 것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창세기 1장에 한번 찾아보죠. 11절 한번 종류대로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11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뭡니까?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네 그대로 돼요.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몇 번 나옵니까? 세 번 나왔습니다. 21절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몇 번 나왔어요? 두 번 나왔습니다. 그럼 전 몇 번이에요? 다섯 번. 2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몇 번 나옵니까? 예? 열 번 나옵니다. 열 번. 열은 충만한 수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종류대로 창조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정말 이 한 구절 속에 성경의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닐 겁니다. 태초에. 태초라고 하는 것은 시작을 의미하죠. 즉 시작이 있다는 것은 범사에 전도서 3장에 그러죠. 때와 기한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이 땅의 모든 것은 기한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첫 단어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이 선언은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무신론을 배척합니다.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무신론을 믿다가 죽어간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후회한들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모든 기회들이 다 지나가 버린 거죠. 과거에서도 신이 어딨냐고 한때 무신론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모르면 용감하다고요. 또 시편 14편에는 어리석은 자들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랬습니다. 신이 없다. 무신론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이 말씀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상 중에 무신론을 철저하게 배척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신 사상을 우리에게 심겨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범신론, 무엇이든지 신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돌도 신이 될 수 있고 나무도 신이 될 수 있고 또 사람이 돌이나 나무로 조각하고 깎은 것도 신이 될 수 있고 하늘에 떠있는 해와 달과 별들 또 땅에 공중에 물속에 나는 짐승들 신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배척할 수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어떻게 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다신론을 배척합니다. 여러 신들이 마치 하나님이 하신 그 창조사에게 참여한 것처럼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인간의 삶에 어떤 유익을 끼쳐줄 것처럼 가르치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배척하는 신명기 10장 17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런 신이라는 거죠.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라. 천지 만물을 짓지 아니한 신들은 다 망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문장 하나 속에 우리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대학을 졸업하기까지 접하고 배웠던 모든 진화론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종류대로 창조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고히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가장 소중한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든 삶은 진화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오랜 세월에 걸쳐서 어쩌다가 저절로 우연히 이루어진다고 하는 모든 운명론을 배척하는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요,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이 단원을 통해서 진화론이 틀리고 창조론이 맞다, 이것만 소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는데 그 중에 나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속할 뿐만 아니라 나를 향한 목적이 있다는 것. 우리는 그 목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때 이 땅에 태어난 진정한 삶의 목표를 이룬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세워야 될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2장. 사무엘상 2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2006년 금년 한 해에도 우리 학생들이 정말 하나님께 창조하신 지으심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첫 출발을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잠언 3장 잠언 3장 5절 6절을 또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 그를 범사에 인정하는 삶, 이러한 삶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좀 이 단원을 배우시면서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6장 9절 잠언 16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허락하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피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어느 교회 선생님이 우리 교회 아이들은 전도를 못한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누 책임입니까? 그 선생님 책임입니다. 아이들은요 선생님을 닮아가요. 자식이 부모를 닮아가는 것처럼 정말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전도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발견했다면 전도하는 아이들로 길러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아이들 탓하고 환경 탓합니다. 정말 2006년도에는 먼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붙들려서 그 목적이 이끄는 대로 따라 배우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의 모습을 그대로 배워서 교제 안에서 전도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변화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늘 갖고 기도합니다. 갈수록 아이들이 전도하는 생활을 못할 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항상 배우는데 그 삶의 모습은 퇴보하는 것 같아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걱정거리가 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그래서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면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면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한 사람일지 모르겠어요. 테세라 세라. 될 대로 돼버려라. 그리고 끝까지 가볼게요, 그냥.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사람은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목적을 갖고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창조와 진화에 대한 것을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요. 제가 파일을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공과 주제 그대로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고 하는 그 파일을 2페이지 파일을 만들어서 제가 인터넷에 띄워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25페이지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창조와 진화에 대한 것들을 나름대로 쭉 정리해놓은 파일을 하나 띄워서 두 개의 파일을 띄워놓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 수준에 맞게끔 그 파일들을 좀 다운받아서 더러는 선생님들이 이해하기도 어려운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기도 할 거고요. 어찌 생각하면 중등부 학생들은 오히려 보여주면 해가 될 만한 그러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적절하게 판단하셔서 그 두 파일 중에 내가 맡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이런 내용을 소개시켜주면 그 아이들에게 틀림없이 보탬이 되겠다. 그러시면 소개를 시켜주시고 또 같이 부분 부분 한꺼번에 하기는 어려울 거니까요. 공부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두 개의 파일을 준비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